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의 벤 스틸러라는 이름의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꽤 유명한 희극 배우면서 영화 제작자이기도 한데요. 이 남자 배우와 친구들이 이 최악의 기근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나라에 단비가 되어주고 있다는 소식, 이번 주 화제였습니다. 이 배우가요,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이 트위터에 소말리아 난민들이 2천만 명이 넘게 물과 식량이 없어서 죽고 있다면서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고요. 이 배우의 친구인 제레미라는 이름의 프랑스 남자 연예인은 소말리아로 향하는 터키 항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구호 물품을 배달할 수 있다면서 개인이 할 수 없는 큰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월 동안 미국의 기금 모금 웹사이트에 200만 달러를 목표로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거의 9만여 명이 참여해서 현재까지 목표액을 훨씬 넘기는 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터키 항공사의 협조까지 얻어서 지난달 27일 첫 출항이 이루어졌고요. 또 미국의 난민 구호기관을 통해서 투명한 배급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이 척척 진행됐는데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누가 봐도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기적 같은 일을 이뤄냈다는 반응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볼까요?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를 풀어보는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또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첫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비지스가 부릅니다. Staying Alive. 들어보시죠.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1984. 1984는 영국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영상에 옮긴 동명의 영화 이름입니다. 이 영화가 미국 내 43개 주 그리고 165개 도시에서 이번 달부터 재개봉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인터넷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량이 9000% 이상 증가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요, 미국 영화 예술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이 영화가 다시 개봉된다고 전했습니다. 책으로나 영화로나 미국인들에게 다시 주목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미국의 영화 예술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과 국토 안보 비용을 크게 증액한 예산안으로 문화 예술 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기로 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영화 재상영을 기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영화가 또 이 소설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미국 트럼프 정부를 그다지 지지하지 않는 미국인들의 우울한 염려 때문이라고 하겠는데요. 미국인으로서 본질적인 가치를 공격받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영화 1984는 독재자에 의해 철저한 감시를 당하는 대중의 위기감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이 마이클 레드퍼드 감독이 연출한 1984는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빅브라더의 지시로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세계를 그렸는데요. 빅브라더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큰 형이지만 이 작품에는 정치모로 수수께끼의 독재자를 말하는데요. 현재는 전체주의를 상징하는 말로 쓰입니다. 자,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1984, 미국의 브로드웨이 가무국으로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캐나다, 영국, 스웨덴에서도 다시 개봉될 예정이고요. 다른 나라들의 영화 개봉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정부의 집권 이후 미국인들이 갖는 이런 우려를 영화 1984에 빗대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무인 비행체 시대. 무인 비행체, 바로 드론을 말하는데요. 미국에서 등록된 드론이 80만 대에 이르렀다는 미 연방항공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인 비행체를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드론이 등록을 받기 시작한 지 15개월 만에 70만 대가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방항공청은 새로운 무인 비행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10만 대가 추가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 연방항공청 국장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등록 대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추세라면 2021년 취미용 드론 등록 대수가 355만 대에 달할 전망인데요. 그런데 하늘을 혼자 나는 비행체 수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크기가 큰 드론이 고장이라도 나서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사람 머리 위로라도 떨어진다면 하는 걱정인 거죠. 따라서 민감한 지역으로 드론의 접근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연방항공청은 현재 무인 비행체의 추적과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비행체 기술, 법 집행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무인 비행체 규제위원회도 발족하게 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3월 28일자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선제적 특수작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어떤 공격과 도발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도 미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각 정부기관을 통해 결의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제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9일자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군사 조치를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여전히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선택할 길은 비핵화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엔진 시험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유엔은 강제 실종을 중대한 인권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북으로 납치된 아버지를 47년째 기다리고 있는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의 아픔, 심층 취재로 보도해드렸습니다. 30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군 당국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핵폭탄으로 폭발 위력을 키워 핵 보유국임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전달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내용 이야기로 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유엔이 강제 실종을 중대한 인권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납치된 아버지를 47년째 기다리고 있는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의 아픔 저희가 심층 취재로 전해드렸는데요. 자, 보도한 이현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취재 시작부터 이 노래가 나오면서요. 상당히 마음이 참 아팠던 그런 기사였던 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들어볼 텐데요. 일단 어떤 배경으로 취재를 하게 되셨는지.
네. 강제 실종은 말씀하신 대로 유엔에서 정한 인권 범죄 중에서도 그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그 강제 실종을 당한 당사자 그 당사자도 물론 큰 피해를 입지만 또 그 뒤에 남겨진 가족들,
네.
가족들에게도 또 2차 피해,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사회까지 3차 피해 이렇게 피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중대한 인권 범죄인데
네.
강제 실종이란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이제 그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네.
뭐 그래서 이 강제 실종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네.
그 고민의 결과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 문제가 지닌 어떤 그 심각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기사에 써놓으셨어요. 강제 실종이란
네.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서 체포, 구금, 납치된 후에
네.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적어놓으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그 소개해드린 그 황원 씨, 1969년에 비행기를 타고 출장길에 올랐다가 그 대관령 상공에서 북한에 의해서 납치가 돼서 그 후에 이제 소식이 끊긴 이런 사례인데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 단서가 분명히 전제가 딱 분명히 맞고
네.
또 아직 생사 확인조차도 되지 않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그 한국에 남겨진 가족들 아들과 또 아내 이렇게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그 사례가 강제 실종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네. 소개를 해드리게 된 겁니다.
네. 일단 당시 사건도 한번 돌아볼까요?
네. 1969년 12월이었는데요.
네.
당시 황원 씨 32살이었고요. 강릉 MBC 방송국의 PD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출장을 가기 위해서 그 대한항공 그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을 했는데
네.
대관령 상공쯤을 지나다가 이 비행기가 납치가 돼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그 한국에서 강력하게 북한에다가 그 송환을 요구를 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명백한 납치 행위라고 강력한 비난이 일었고요.
네.
그래서 북한이 60일쯤 지난 2월 달에 이제 그 송환을 하겠다, 전원 송환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네.
막상 그 송환한 날에는 이 중에 39명만 한국에 돌려보내고
네.
당시 그 비행기 기장, 부기장, 또 승무원 2명 이렇게 4명하고 황원 씨를 비롯한 7명, 이래서 모두 11명은 돌려보내지 않고 39명만 돌려보내서 지금 이 11명이 아직도 그 강제 실종 그 피해자로 남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황인철 씨가 아버지를 집으로 보내 주세요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살 때였습니다. 황인철 씨가 두 살 때 아버지가 북한으로 납치가 됐고요.
네.
구체적인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네.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비로소 이제 아버지가 북한에 납치됐다. 이런 얘기를 그 친척들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됐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됐죠.
네.
한국에서 그 당시 이제 납북 또 월북 이런 개념 자체가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북으로 끌려갔다 이런 사실만 하나가만 가지고도 사회적으로 어떤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이 심했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그 나쁜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그 불안감, 아버지 사건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 이런 걸 하기도 힘들었고, 이렇게 학창 시절 보냈고, 청년기 보냈고, 이렇게 보냈는데, 네. 70년에 초에 2월 달에 일부 이제 네. 39명 돌아왔고, 아버지 못 돌아왔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그렇게 쭉 어렵게 살았는데, 2001년에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제 3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는데요.
네.
이때 그 북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11명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승무원 성경희 씨가 남북 이산가족 그 대상자로 나와서 평양에 이제 나왔고 한국에서 어머니가 그 가서 이제 성지 씨를 만났어요.
네.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황인철 씨 얘기 들어보면 이제 이산가족 상봉 이루어지기 전에 이 11가족이 만나서 누가 그 상봉 때 북한에 가서 그 가족을 만나더라도
네.
서로 남은 11명의 생사를 서로 좀 확인해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가 있었고
네, 그랬겠죠.
네, 이때 이제 2001년에 성경희 씨를 만났던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가 북한에 아직도 살아 계신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황인철 씨가 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펼치면서 뭐 강연도 하고 자료도 찾고
네.
사진전도 열고 당국자도 만나고 또 국제사회에도 이제 호소를 하고
네.
이런 활동들을 쭉 펼쳐오던 중에 이제 한 가지 이 황 씨의 이런 그 사연과 또 이런 것들을 알게 된 어떤 그 외국인
네.
이런 그 지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에다가 호소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네.
해서 만든 게 이제 Bring My Father Back Home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를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주세요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국제사회에다 여론에다가 호소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 게 되는 게 이제 바로 네. 이 운동입니다.
네. 그런데 2010년에 UN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한국 납북자 중에 처음으로
네네,
아버지 사건을 접수를 했었는데
네.
이 실망만 안겨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UN이라는 그 국제기구의 그 위상이 있고
네.
또 이 기구에서 이제 답변을 요청을 하면 북한 측에서도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아, 기대를 좀 걸었던 것도 사실인데
네.
북한에서는 짤막하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강제 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생사를 확인해 준 것도 아니고
네.
뭐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아, 좀 뜬금없는 계속 그런 그 강제 실종 아니다 이런 아, 답변만 보내와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이후에도 뭐 주기적으로 북한이 답변을 보내는데 더 이상 진전은 없다고 이렇게 황인철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지금 이 황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쫑된 황원 씨의 그 아내.
네, 나이가 고령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좀 걷기도 힘들고 이렇게 건강이 계속 악화되어 왔었는데
네.
한 6개월 전쯤부터 그 치매라고 하죠. 잘 기억을 못하고 이제 과거에 어떤 네. 일들 또 그러면서
네.
자신의 세계 갇히게 되는 그 병 치매에 인지가 치매까지 와서 지금 네. 굉장히 그 황인철 씨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혀 그러면은 차제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건가요? 이 지금 어느 때보다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국제사회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북한 쪽에서
네.
상황 자체를 부인하고 뭐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그래서 황인철 씨도 계속 노력을 하면서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어떤 이런 그 여론 같은 것들, 압박 같은 것들이 좀 강해지면 북한의 입장도 좀 바뀌지 않겠느냐. 이 한 가지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명백하게 북한에서 납치된 상황이니까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나서서 그 실태 파악 또 송환 요구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황인철 씨가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계속 아버지 소식을 좀 이렇게 듣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공식적으로 듣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고요. 그중에 2013년에 한 번은 아버지를 그 신의주 단독을 통해서 이렇게 탈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었는데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바로 그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해안이 봉쇄가 됐고 이러면서 이제 무산된 적이 있었다고 좀 이런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소식이 끊겼다가 또 작년 3월쯤에 아버지가 아직도 그 평성에 살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황원 씨가 그럼 지금 몇 살인가요?
47년이 지났으니까 79, 80 이쯤 되신 겁니다.
지금 이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주검이 된 모습으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국제사회나 일반 대중이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의미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활동 펼치고 있는데요.
네.
남북한 당국 향해서 이제 그 촉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유엔 또 유엔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국제사회 여론 이런 것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열심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특별하게 크게 진척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사건이 그 북한의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주는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들,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 강제 실종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조사한 6가지 그 북한의 인권, 중대한 인권 범죄 속에도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채, 이 피해자 가족들, 계속 또 나이 먹어가면서 끝내 어떤 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지금 돌아가시고 계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 한국전쟁 그 납북자들 네.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고요.
네.
또 일본의 그 납북자들 이 부모들도 지금 고령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고
네.
북한 당국이 그 이런 그 상황들을 감안해서 하루빨리 이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서 좀 이런 그 피해자 가족들 아픔들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캐롤 킹이 부릅니다. I feel the earth move.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인데요. 이 워싱턴에 본부를 둔 기독교 단체가 탈북자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6월 설립된 워싱턴 북한 선교회가 올해 두 번째 북한 선교학교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열린 북한 선교학교의 목적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선교사 양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올 가을까지 총 3차례 열리는 선교학교의 이번 기간에는 10가지 주제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북한 내부 사회 이해, 북한 동포 구출 사역, 탈북민 트라우마 상담과 치료, 중국 내 북한 이탈 주민 실상 이해 등을 포함해 한국전 참전용사 간증,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망 등입니다. 강사진은 이 단체 상주연구원과 탈북자, 전문 심리치료사, 목사와 대북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자들을 폭넓게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강의 주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북한선교회 노규호 사무총장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 북한선교회가 일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시험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커스를 이제 북한 선교에 그 해야 되는 그런 가장 큰 그 의의를 되새기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북한 선교의 그 가장 큰 그 목적, 그런 것을 이제 주로 주입시키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탈북민들을 통해서 직접 그들의 생각과 또 탈북 과정과 그리고 탈북 후의 정착 문제에 대한 갈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노 사무총장은 북한 선교회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탈북해 오신 분들을 그 신앙적으로 잘 양성하고 훈련시켜서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불언간에 통일이 되어질 거다라는 기대 속에, 통일이 되어지면 그분들을, 탈북민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보낼 때 그 선교사적인 그런 자질을 갖추고 그들이 가서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을 재건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북한 선교회 2기 첫째 날에는 2010년 미국 입국한 탈북자 출신 김영희 연구원이 북한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간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현재 신학을 공부하면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그 시기에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탈북자 사역은 눈물로 기도하고 설교로 동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에 추가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원의 간증에 이어 북한 선교회 정인양 이사장이 북한의 초기 선교사라는 주제로 한 시간 동안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정 이사장은 1800년대 귀틀라프 선교사부터 1900년대 초까지 활동한 로버트 하디 선교사 등 북한을 거쳐간 14명의 선교사들을 소개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세계 제2의 선교대국이 미국이라며 미국 내 한인 선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선교학교 2기 둘째 날인 지난 28일 저녁에는 북한 내 정보 유입과 탈북자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 내 대북인권단체 노체인의 헨리 송 북미주 대표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뭐 라오스나 뭐 캄보디아, 미얀마 그쪽으로 가서 최종 목적은 태국으로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태국은
헨리 송 대표의 강연 주제는 탈북자 구출 사역.
태국은 그 refugee status, UN convention related status of refugee. 그러니까 난민 컨벤션에 사인한 국가는 아닌데 탈북자들을.
송 대표는 북한 주민의 탈북 경로와 해외, 한국, 미국 내 탈북자 현황, 미국과 한국 내 탈북자 구출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송 대표는 VOA에 탈북자 구출 과정에서 선교단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구출하면서 교회들이 많이 지원을 주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교회들이 없었다라면은 많은 탈북자들이 구출을 못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죠. 예. 뭐 교회뿐만 아니라 뭐 선교단체, 뭐 기독교 단체 그런 그 기관들이 도움을 많이 줬으니까.
이날 워싱턴 내 본부를 두고 있는 미주 탈북민 연대 부대표인 그레이스 조 씨는 북한 내부 사회 이해라는 주제로 한 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어렸지만 이제 제가 말을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가족한테 너무 큰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를 모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 씨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10대 소녀였던 자신이 아버지와 큰언니, 할머니, 동생을 잃은 뒤 탈북했다며 탈북자들의 탈북 배경 등을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미국 내 선교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의 가족이 미국에 정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활동과 선교 활동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며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의 뿌리는 선교 정신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서 저희가 복음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사랑, 또 선교, 그리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이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안 받았더라면은 단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도 이제 뭐 사회적으로나 뭐 공격도 많이 받았었고 또 심리적으로도 많은 이런 공격들을 받았지만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서 지금도 이만큼 일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조 씨는 탈북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내부 사회 구조 이해, 탈북자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등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008년에 미국 입국해 2015년부터 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조 씨는 지금까지 50여 차례 강연을 해왔지만 한국말 강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한인들은 강의 내용을 필기하며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선교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30대 한인 여성 박지수 씨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위주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상을 많이 개인들의 간증을 많이 듣게 돼서 좀 더 북한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곳 생활이 너무 힘든데 저는 이제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사실 그 사람들한테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번 북한 선교 이거는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50대 한인 여성 오미희 씨는 그레이스 조 씨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딸도 이제 20살인데 뭐 5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그 움직임을 느끼니까. 저는 이제 여기 북한 기도회 멤버예요. 북송당하고 또 그 중국으로 계속 그랬는데도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움직임이나 섭리 없이는 그렇게 과연 서바이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게 이 자매가 정신적으로 괜찮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아무리 뭐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10대 초반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이렇게 정말 짐승같이 친구
선교학교 참석자들은 탈북자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존경스럽다며 탈북자들의 삶이 자신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의 그날까지라는 구호를 내걸고 진행되고 있는 워싱턴 북한선교회의 북한선교학교. 최종 목표는 한반도 통일 후 탈북자들을 북한에 보내는 겁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일정 기간 훈련을 마친 뒤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필라델피아의 재원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대표들이 만든 규칙 때문이었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한 제안이 거부되면 나중에 그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오고 또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들이 재원의회에서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기밀 유지가 중요합니다.
별별 말이 다 떠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아무런 소식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미국인들까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9부 필라델피아 재연회의.
필라델피아 재헌회의는 계속됐습니다. 1787년 5월 29일 버지니아 주지사인 에드먼드 랜돌프는 15개 항으로 된 정부 구성안을 발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회의가 개최된 처음 목적은 연방조항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버지니아 안은 완전히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버지니아 안에 대한 토의는 5월 30일 시행됐고요. 정부 구성안이 발표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헌법, 즉 연방조항은 아주 훌륭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전쟁 중에 13개 주를 위해 마련된 것일 뿐, 이제는 뭔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는 연방조항과는 뭔가 다른 것, 영구적인 것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국을 총괄하는 중앙정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최고, 입법, 사법, 행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부는 주의 권한보다 상위에 있지만 세 개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어느 한 부서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편중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 부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버지니아의 정부 구성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표들은 버지니아주에서 말하는 내셔널이니 수프림이니 하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또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지 논의했습니다. 다른 주의 대표들도 안을 내놓았으나 버지니아 안이 가장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3개월 이상 대표들은 각 조항을 토의하고 표결하고 다시 토의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질문과 답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 분야를 가진 정부를 구성한다는 안은 이미 여러 주에서 이런 체제를 실시해서 그런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은 없으시더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인데 대표님들, 이것 하나만 분명히 생각해 주십시오. 연방조항이 각 주를 대상으로 일하는 거라면 중앙정부는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일하는 겁니다.
펜실베니아의 구베니어 모리스입니다. 국민들과 직접 일하는 강력한 중앙정부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연방조항은 관련 당사자들 간의 신뢰의 바탕을 둔 합의에 불과하지만 중앙정부는 자체적으로 권한을 갖고 완전한 정부 기능을 할 수 있는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연회의에서 뉴저지주와 뉴욕 같은 다른 주에서도 안을 내놨지만 버지니아 안만큼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각 주 대표들은 제시된 안들을 표결에 붙이고요. 이에 대해서 토의하고 또 표결에 붙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5월에 시작된 토의가 7월이 돼도 합의에 도달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요. 일부 대표들은 중앙정부가 각 주의 권한을 빼앗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도대체 중앙정부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겁니까? 13개나 되는 서로 다른 주들이 왜 굳이 하나의 국가가 돼야 한다는 건지 전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그게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저는 델라웨어에서 온 존 디킨슨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리죠. 우리는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은 각주로 나눠져 있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뜻을 모아 하나의 국가로 존재해야 합니다.
저도 존 디킨슨 대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먼 훗날 저나 지금 여기 필라델피아에 모인 대표님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 그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아들과 딸, 손자, 손녀들은 내가 필라델피아 국민이다. 내가 뉴욕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합중국의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라져가지만 우리의 뒤를 잇는 세대는 아메리카 민족이 되어 이 땅에서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각 주의 위에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20년 후에 독재자가 등장하는 것보다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정부가 등장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버지니아에서 마련한 안은 필라델피아 재연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됐습니다. 1787년 여름, 대표들은 중앙정부에 어느 만큼의 권한을 주고요, 각 주가 어떻게 대표권을 가질 것인지, 또 중앙정부에서 어떤 투표권을 가질 것인지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재헌의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중앙정부 구성안을 승인했습니다. 1797년 9월 17일 대표들은 4개월 동안 격렬한 논쟁과 토의를 거친 끝에 최종 작성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을 중심으로 버지니아주 대표들이 기초한 15개 항의 헌법 초안이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결국 승인돼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됐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중앙정부가 각 주의 권한을 빼앗아갈 거라는 걱정을 버리지 못했지만 일단 승인된 이상 구체적인 행정부 구성 문제와 직책, 권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필라델피아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행정부 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표들 대부분은 행정부 수반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걸 우려했죠.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최악의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난민을 위해서 미국 배우가 나섰던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네,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럿이 마음을 합하고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가능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